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으나 수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된 뒤 공중으로 수백 미터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수초 만에 사라져 해안가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레이더망에는 북한의 발사체가 포착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정찰위성에 의해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15일 발사했다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에 대해 시험 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007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다음 달 시리아 평화회담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날짜 확정에 앞서 휴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유엔 안보리에 시리아 내의 폭력 사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폭력 사태 가운데는 어제 알레포의 병원이 공격을 받아 병원 직원 등 적어도 20명이 숨진 사건도 포함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는 알레포 유일의 소아과 의사와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평화회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러시아 대사는 자이시 알 이슬람과 아흐라라 알 샬람이라는 반군단체들이 수니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에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이탈리아와의 국경 지역에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를 탈출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한 뒤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난민이 점차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이탈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 차량과 이민자들을 검문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의 규정과 역사, 논리, 미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서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비정부 기구들을 새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법률 정의에는 해외 자선단체와 사업체, 학술기구와 같은 단체들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해외 비정부 기구들이 중국 정부가 활동을 감시하며 장악하고 있는 기구들에 협력하도록 강요할 전망입니다. 중국 공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어떠한 활동도 취소하고 해외 단체 대표들을 소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 권력을 전복하거나 분리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부 기구들을 국가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비정부 기구들은 이와 함께 당국의 특별 허가 없이는 중국 내에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뭄에 따른 심각한 전력난으로 전력 공급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기관에 주 2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강제 휴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경우 전력난이 심각한 몇 주 동안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공식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보스토치니 우주발사기지에서 오늘 첫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발사된 소유주 로켓은 3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장에서 첫 발사 장면을 지켜본 뒤 우주발사기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는 당초 어제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발사 직전 기술적인 문제로 하루 연기됐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보스토치니의 다음 발사는 중형급 로켓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수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고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에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 평안북도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발사체 추락 원인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오전 6시 40분쯤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발사체는 발사 직후 수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된 뒤 공중으로 수백 미터 이상 상승하지 않고 수초 만에 사라져 해안가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레이더망에는 북한의 발사체가 포착되지 않았고 미국의 정찰 위성에 의해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28일 발사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사일은 지난 15일 발사했다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무수단 미사일 발사대 두 기가 원산 인근에 배치된 뒤 한 발은 발사됐으나 공중에서 폭발하고 나머지 한 발은 발사 대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해 뜨는 시각에 맞춰 무수단 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으나 이동식 발사대를 벗어난 지 수초 만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져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수직 방향으로 제대로 자세를 잡고 솟구치기 전에 공중 폭발함으로써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나름대로 실패 원인을 찾아내고 결함을 보완해 다시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거리가 3천에서 4천km로 태평양 괌에 있는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드는 무수단 미사일이 두 번이나 공중 폭발해 북한 중거리 미사일의 성능이 여전히 불안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무수단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과 같이 러시아제 미사일을 모방해 개발됐고 시험 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이 임박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을 공고히 다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국제사회는 절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자신의 이란 방문 기간 중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챙기고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시카 회의 선언문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는 28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경고가 포함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는 선언문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회원국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철저하고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의 선언문 채택에 앞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기조 연설에서 북한이 다음 달 초 개최할 예정인 제7차 당 대회에 맞춰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며 아시아에 위치한 시카 회원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철저하고 충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규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 선언문은 북핵과 미사일 등 북한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된 데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비교적 분명하고 강경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외교 무대인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나옴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될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위한 외교 전선을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본보기로 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출범한 지역 협의체입니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터키, 이란, 이라크 등 26개국이며 미국과 일본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 회원국들이 서방국들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나라들이 많아 외교장관이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가까운 이웃으로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 자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 외교장관 회의 축사에서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국이 자제하면서 서로 자극하고 모순을 격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진입시켜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양측 간 교역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27일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는 현재 이행과 불이행이 혼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mixed bag. Clearly there is trade that continues to go back and forth across the border and this is something we're looking at very carefully along with our Japanese and Korean partners.
블링컨 부장관은 북중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이 부분을 한국과 일본 측과 함께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가품들의 경우 교역을 막으려는 중국 측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석탄, 희토류,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공식 발표하고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며 제재 이행 노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중국도 이에 상응해 제재 이행 노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is now increasingly beginning to realize, which is that the greatest source of instability in the region is North Korea and the actions of its regime.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라는 점을 중국이 갈수록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은 예전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블링컨 부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이 충분한 수준인지, 중국의 영향력을 모두 소진하고 있는지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을 활용해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If they would not join us in trying to effectively use the leverage that they have over North Korea to try to move
중국이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을 제어하지 않으면 미국은 자국과 동맹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과 사드 배치에 관한 정식 협의를 시작한 것이 한 가지 사례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증강하는 것도 또 다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위반을 주도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행정부가 법안에 따라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에 대해 제재법을 어긴 증거를 바탕으로 단체와 개인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도자가 경솔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외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제어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27일 워싱턴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America first will be the major and overriding theme of my administration.
트럼프 후보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지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미국인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혼란만 부추겼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도록 하고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이슬람 순위파 극단 세력인 ISIL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지속적인 핵능력 확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만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President Obama watches helplessly as North Korea increases its aggression and expands further and further with its nuclear reach.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중 무역 협상 강화를 거부한 채 중국이 오히려 미국인의 일자리와 재산을 공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통제 불능의 북한을 억제하도록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 연설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을 어렵게 만들어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 동맹국들이 방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countries we are defending must pay for the cost of this defense. And if not, the U.S. must be prepared to let these countries defend themselves. We have no choice.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한국과 일본 등 국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이들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한국과 일본이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도 용인할 뜻을 밝혔었습니다. 이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 이어졌습니다.
They look at the United States as weak and forgiving and feel no obligation to honor their agreements with us.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을 약하고 용서하는 나라로만 보고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제외한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 4개 나라만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정도로 동맹들이 협정 이행과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힘을 존중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허용해 결국 중국의 존중을 잃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런 미중 관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란과의 핵 합의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거의 전반에 걸쳐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비전과 목적, 방향, 전략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대외 정책에 동맹국들의 입장이나 동맹을 통해 미국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배경을 무시해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게 통일 한국의 주역이라는 적극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방대학교 김병조 교수는 현재 남북한 주민 가운데 통일을 가장 염원하며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곧 3만 명에 육박할 탈북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13회 북한 자유지간 행사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정권 붕괴 후 탈북자들의 역할 대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게 통일 한국의 주역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말이면 이제는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3만 명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면은 통일을 촉진하고 또한 통일 위의 통합 과정도 원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담당할 한국 내 탈북자들의 역할로 군사화된 북한 주민의 민간인화 추진과 북한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 그리고 남북한 주민 간 갈등 예방 등을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 지역 외부에 있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자들이라면서 이들이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운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넘어 통일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로 행사에 참석한 동경 기독교대학 교수이자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인 니시오카 스토무 교수 역시 통일의 주체에 북한 주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시오카 교수는 이를 위해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탈북 오신 분들이 선각자입니다. 북한 주민들 자유를 선택한 북한 주민들의 선각자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억압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선각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주체를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온 그렉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며 이를 위해 바깥 세상의 정보 유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북한 내부의 인권 실태 등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일가를 포함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 두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세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북한의 독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 모두가 알고 있고 유일한 해결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의해 통일이 되는 것이라며 그 순간을 위해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유를 외치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추종 세력들이 원하는 건 탈북자들이 서로 분열하고 북한 자유화의 길을 잃는 것이라며 탈북자 사회가 서로 하나 되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연례보고서 내용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총점 97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을 가진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국내 언론 매체들은 정권 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보도는 심각한 제재 대상이며 외국의 방송을 듣거나 반체제 출판물을 보유하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은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장마당에서 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청한 북한 주민들은 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지난해 6월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주일위원장이나 정권의 비판적인 어떤 매체의 반입도 금지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의 라디오 방송과 단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뉴스와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밀반입된 해외 DVD는 외부 세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불법 매체에 대한 추적과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유입되는 정보와 매체가 증가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도 약화되면서 당국의 단속이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일부 보도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인터넷 언론인 프로퍼블리카의 리처드 토펄 회장은 이날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 발표에 맞춰 가진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탄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ace between repression and technology is winning. That doesn't mean repression doesn't have.
정보 탄압과 기술 간의 경쟁에서 기술이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토펄 회장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기술의 힘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일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며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과학자나 학생들에게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 이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리아와 쿠바, 벨라루스 등 9개국도 총점 90점 이상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노르웨이가 9점으로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고 벨기에와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이 각각 11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21점으로 28위에 올랐고 한국은 33점으로 66위에 그치면서 2011년 이후 6년째 부분적 언론 자유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176위, 베트남은 183위, 중국은 186위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4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5-16 양곡년도 기준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분 가운데 30만 톤 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9만 4천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식량 부족분 규모는 2011-12 양곡년도 이래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세계정보조기경보국과 유럽연합연구팀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와 북한 당국이 발표한 지난해 곡물 생산량 규모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식량 부족분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가뭄 등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비료와 연료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곡물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식량농업기구는 지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27일 갱신한 세계정보조기경보국 북한식량공급과 수요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쌀과 보리밀 등 곡류, 콩, 감자를 포함해 총 542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590만 톤에 비해 9%가량 감소한 규모지만 앞서 유엔이 북한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공개한 수치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 유엔은 지난 20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총 506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날 보고서에서 특히 지난해 쌀 생산량은 190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6% 감소했고 옥수수는 230만 톤으로 3%가량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생산량은 201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은 이미 대부분의 주민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에 비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식량농업기구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정부와 평양주재 유엔 인도주의 국가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황해남북도 등 가뭄 피해 지역에 콩 씨앗과 이동식 물펌프, 이륜 트랙터, 화학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의 비중이 오는 2020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북한의 사망률도 점차 늘어나 오는 2050년에 1,000명당 12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전체 인구 가운데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이 4년 뒤인 2020년에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동 가능 인구의 수는 오는 2030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26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구 변화가 인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데 이런 인구 구조 변화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과 2030년 사이 북한의 노동 가능 인구 규모는 5%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030년과 2050년 사이에는 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북한의 중간 나이는 현재 35살이 채 안 됩니다. 중간 나이는 총 인구를 나이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해당 나이를 뜻합니다. 한국의 중간 나이는 현재 40세입니다. 그 밖에 북한의 출산율은 현재 2명에 조금 못 미칩니다. 출산율과 관련해 UNDP 보고서는 2045년과 2050년 사이 출산율이 2010년과 2015년 사이보다 약 0.81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망률은 2050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망률이 잠시 줄어든 뒤 점점 올라가 인구 1,000명당 1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노인 인구 비율도 북한에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약 15%를 기록한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오는 2050년에는 거의 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 4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노동 가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에게 공정한 고용 기회를 주며 투자를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에는 교육과 공중보건에 투자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에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연금 제도를 마련하고 노령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이번 주로 발생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방사능 오염과 암으로 숨졌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영변 핵시설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원자로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사방으로 누출되면서 수십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0여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참여한 보고서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암 사망자만 4천 명으로 확인했고 국제환경감시단체인 그린피스는 후유증으로 2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생태계는 거의 완전히 파괴됐고 발전소 반경 30km는 지금도 통제구역으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체르노빌의 열악한 원자로 구조와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엄청난 재앙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영변 원자로도 사고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비확산 정책교육센터의 핵전문가인 해니 스콜스키 소장은 27일 VOA에 영변 핵시설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설 안전 여부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 not open their facilities to foreign visits. And so, you know, they lack the benefit.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외국인 원자력 전문가들의 방문을 허용해 안전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 역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외부인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안전 여부를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북한 핵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도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스콜스키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Their facilities have windows. Why? Well, they don't have constant electricity and lighting.
북한은 제철의 시설에 이례적으로 창문을 쓰고 있어 방사능 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스콜스키 소장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은 방사능 누출 우려 때문에 제철의 시설에 창을 쓰지 않지만 북한은 전력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창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과거 보고서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핵 제철의 시설의 벽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핵연료 제철의 시설은 핵물질 누출을 막기 위해 두꺼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북한의 시설은 두께가 그다지 두꺼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이 그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달 영변 원자로가 안전하지 않다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은 옛 소련의 IRT 원자로를 자체 중축해 재가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과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쓰던 IRT 원자로를 위험한 농축 우라늄, 특히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원자로를 핵무기 제조를 위한 삼중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수 있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체 원자로로 핵연료를 생산하려다 두 번이나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IRT 원자로로 삼중수소 제조를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IRT 원자로는 소련이 1962년에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매우 낡았을 것으로 올브라이트 소장은 추정했습니다. IRT 원자로 외에 수명이 30년 이상 된 5메가와트 원자로 등 영변에 노후화된 핵시설들도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은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건설된 시설로 일반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real concern because when we look at the 5 megawatt reactor, which might not be in the startup process.
북한이 일부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춘 원자로 설계와 철저한 안전수칙에 따른 운영, 이를 확인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영변 핵시설에서 일부 오염물질이 누출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서부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니칸센 객원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이 냉각탑 대신 강에서 끌어오는 냉각수를 사용한 뒤 강에 방류하고 있다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안전한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 thing I'm always worried about was, you know, here's all this radioactivity and these rods, and you got to.
일반적으로 방류하는 냉각수엔 점검을 통해 유해 물질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속 방류할 경우 주변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냉각수 방류와 시설로의 장비 이동, 원자로 가동 징후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해 사소한 문제로도 방사능이 외부에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강을 통한 냉각수 공급은 홍수 등으로 유실될 경우 냉각수 공급에 차질을 빚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IHS James Defense Weekly는 2년 전 영변 흑연감속로의 수명이 다한 데다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해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보도를 토대로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영변 핵시설의 화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영변의 핵시설이 체르노빌의 규모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수백 킬로미터 밖에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개천과 안주를 중심으로 인근 북한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 등 상당한 타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영변 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옛 소련 당국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6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영변 인근 주민들이 핵시설 사고 가능성에 대한 대피 훈련이나 방독면 등을 지급받았다는 소식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변 핵재앙 발언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도 핵시설 안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구형 항공기를 체험하는 행사가 다음 달 평양에서 실시됩니다. 옛 소련 시절 제작된 항공기를 경험하려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가 북한 고려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런던에 본사를 둔 주최 여행사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평양과 벨라루스에서 옛 소련 시대에 제작된 항공기를 체험하는 행사를 엽니다. 희귀 항공기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항공 분야에 관심이 큰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려항공이 인류신 IL-62 기종과 IL-18, IL-76을 비롯해 안토노브의 AN-148, 투폴레프사의 TU-134 등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항공기 종류에 따라 다른데 IL-62와 IL-76은 250유로, 미화 280달러, IL-18과 안토노브 AN-148 기종은 각각 150유로, 미화 170달러입니다. 관광객들은 북한 외에 벨라루스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두 나라 중 한 곳만 선택할 수도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주최 여행사는 다음 달 열리는 이 관광 상품의 신청자가 26일 현재 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최 여행사를 운영하는 데이빗 탐슨 사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벨라루스 두 나라는 옛 소련 시대 항공기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열렬한 팬들에게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항공기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려항공은 뛰어난 안전 기록을 갖고 있고 빈틈없이 관리돼 왔다면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항공 전문 사진가로 주최 여행사의 항공 체험 관광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샘 추이 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운항이 금지된 옛 소련의 마지막 항공기를 타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두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에서는 5월과 함께 시작되는 황금 연휴 소식이 화제인 것 같은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자, 오늘 서울통신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다음 주 목요일인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일요일인 8일 어버이날까지 나흘간의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5월 6일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에 있는 일이고요.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가 임시 공휴일 지정을 요청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휴일이 아닌 날을 특별히 공휴일로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네네. 경제 활성화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길게 쉴 수 있는 연휴가 만들어지면 먼 곳으로 여행을 나서거나 지갑을 열게 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5월 5일인 목요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입니다. 주말 사이에 끼어있는 5월 6일만 휴일이 된다면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내수 경제도 좀 살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한국 경제 수장들이 이 요청을 했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임시 공휴일이 만들어지면서 예상대로 이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황금 연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방학을 맞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연휴가 생기면 비용도 사실 많이 들긴 하지만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할 수 있고요. 뭐 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임시 공휴일 연휴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당시에는 광복을 기념하면서 국민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자 이런 명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내수 경기 또 관광 산업 활성화 이런 목적이 분명합니다.
네. 자, 정부가 인정하는 이런 공휴일에는 여러 혜택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네, 임시 공휴일은 6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4대 고궁, 조선 왕릉, 수목원 입장료 받지 않고요. 5월 한 달간 세 사람 이상의 가족이 열차를 타면 요금의 20%도 할인됩니다. 야구장에 들어가는데도 50% 입장료 할인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활기를 띠는 곳 여행사와 관광지입니다. 관련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국 유명 관광지 숙박시설은 90%가 웃도는 예약이 이루어져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해외로 나가는 여행 상품, 항공권 거의 매진됐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살펴볼 텐데요. 한국에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군요.
네.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관련 증상이 나타났었던 20살 남성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서 한국 사회를 잠시 긴장하게 했었는데요. 환자 상태가 좋아졌고 추가 감염이나 전파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후에 퇴원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짧게 끝이 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이 한국 남성,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된 건가요?
10여일 전 가족과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 지역으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모기에 물렸다고 하는데요. 동행한 가족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온 후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었고 동네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다가 이후에 발진이 생기면서 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으로 확진이 된 거고요. 지난달 브라질을 다녀온 뒤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됐던 그 첫 감염자 이후 두 번째 경우여서 이제는 그 해외에서 감염돼 한국으로 유입되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럴 것이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녀오는 여행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뭐 입국자 한국 사람도 될 것이고 필리핀 사람 여러 외국 사람도 될 것인데 1년에 186만 8천 명 정도입니다. 하루로 보자면 5,100명 정도가 필리핀발 그 항공기로 한국에 입국한다는 것인데요. 필리핀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도 모른 채 입국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브라질로 다녀오면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첫 감염자의 경우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이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1년에 4만 명 정도인 입국자에 비해서 필리핀은 50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여행객 모두도 이 한국 보건당국이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한국에서도 곧 모기가 활동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단 한국은 지카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안전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생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할 우려도 전파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건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 있는 모기 유충을 채집해서 분석했습니다. 유충을 키워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어떤 모기가 있는지 쭉 조사를 한 것인데요. 지카 바이러스가 매개로 한다는 흰줄순 모기 90여 마리가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뱅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는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건당국의 발표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달 1일부터 이란을 방문하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할 경제사절단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으로 살펴보죠.
네, 196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하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할 경제사절단 규모 23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수행한 경제사절단 166명으로 가장 많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60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절단의 규모만큼 미화로 87억 8,3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면면을 보니까 230명 되는 이 경제 사절단 가운데 한국의 대기업 수장들 상당수가 포함돼 있더군요.
SK그룹과 한진그룹, 포스코, KT회장 등 38개 대기업 최고 경영자를 포함해서 140여 개 중소 중견기업의 최고 경영진, 경제단체장, 공공기관장 그리고 52곳의 병원 관계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상담 창구를 여는 1대1 상담회에도 있는데 사상 최대 규모인 115개 사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란 방문의 성과로 제2의 중동붐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또 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문화협력 강화 등 이 네 개 부분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이란 방문은 양국 간 호혜적,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란을 방문하는 한국 최초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옷차림에도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란식 히잡인 루사리를 착용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존중을 담은 것으로 이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세일즈 외교인 만큼 박 대통령이 어떤 옷차림을 할 것인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3월 중동 연쇄회담 중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원을 방문할 때 박 대통령이 샤일라라고 불리는 흰색 스카프를 썼습니다. 또 발목까지 덮는 긴 원피스를 입었었는데요. 이 문화 존중의 표현이라는 반이 많은 반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슬람 문화에서 남성 무슬림의 우월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잡을 착용하는 것, 굴욕적인 외교이자 국제적 웃음거리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란 정부가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교에 대한 굴종을 요구하는 것, 외교적 무례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